예,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장 12절까지 같이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가 이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나 정말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그 가시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주님, 한나가 자녀가 없어 그렇게 기도하다가 낳은 아들을 다시 사무엘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며 무엇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합니까? 주님, 우리 각자에게 오늘 주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읽은 본문은 지난주 이제 시작된 이 한나라고 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나실인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사무엘이 태어나자 한나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했는지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고 우리에게 말하는 존재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쓰는 이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은 그 소원에 응답을 하셨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뭐 동기요, 과정이요, 또한 목적인 셈이죠. 따라서 하나님께는 어떤 형태로건 우리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그런 통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그런 통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의 종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고 우리 또한 말씀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일생 또한 우리가 말하게 하시고 그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또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점점 해가면 해갈수록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손에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 한나 시대 때는 성경을 들고 성경을 읽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뭐 토라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기록된 이 문서로서의 구약 성경은 너무나 희귀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들을 것인가 그게 신앙생활의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만 순종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라는 거예요. 잘 들은 것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 따르는 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듣고 잘 따르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시내산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 가지 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언약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셔서 그분이 언약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셨죠.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더라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후손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이 약속은 사실 이 사회 전체를 떠받치는 기초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이 사회적 질서는 법적 질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질서는 법으로 마치 그물처럼 짜져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법을 알건 모르건 무수한 법들이 우리를 사실 기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의 법 격언 가운데
모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하는 게 로마 법 격언이에요. 팍타 순트 세르반다라는 이 모든 규약, 모든 약속, 이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법질서의 기초예요. 그런데 그게 법질서의 기초만 아니겠습니까? 아니, 법질서가 규정하는 건 뭐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예요. 따라서 사실 로마법의 모든 기초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그 약속을 요구하고 그 약속을 주님께서 지키시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 전체는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오늘 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비록 아들이 없어서 시작된 고통이지만 그야말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겠어요? 많이 울었겠어요? 꼭 소리를 내야, 큰 소리로 해야 부르짖는 겁니까? 안에서 피눈물이 맺히듯 소리 나지 않는 절규를 얼마나 주님께 올려드렸겠어요? 그러다가 성막에 가서, 절기 때 성막에 올라가서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주님 앞에 앉아서 마치 넋두리 하듯 그렇게 주님께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미 아이를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주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할 수 있는 인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약속은 사실 예배로 이루어 나타나는, 이 예배로 드러나는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약속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내 신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복주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들, 무수한 약속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렸던 그 약속,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기억을 가지고 한나와 엘가나가 아이를 갖도록 허락하셨고,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자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한나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한나는 아들을 구했고 그 구하고자 하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리고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사무엘을 데리고 다시 성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3년간 먹여서 키워요. 3년 동안 해마다 성막에 가야 하지만 한나는 성막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어쩌면 이별할 시간 하루라도 더 아까웠을지 모르죠. 그리고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정말 참다운 나실인으로 성장케 할 것인가. 그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본인은 집에 남아있어요. 3년 동안 절기 때마다 남편은 모든 가족을 데리고 성막으로 가지만 실로로 올라가지 않고 본인은 그 아이와 함께 정말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3년 시간을 다 채우고 젖을 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젖을 먹였어요. 3년 이상 젖을 먹였는데 그렇게 키운 아이를 이제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가서 내가 1년 전에 여기서 정말 기도했던 그 여자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 아이는 기도의 응답이다. 그때 나는 서원 기도를 드렸었다. 이 아이를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기로 서원했고 오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과 함께 이 아이를 엘리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자, 오늘 이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서원 기도를 지켰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그는 지켰다 이거예요. 우리는 늘 신앙을 하나님께 뭘 요구해서 받는 걸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를 늘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통로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원 기도는 단순히 요구하는 기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원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게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감사하고 그걸 너무 기쁨으로 받아들인 나머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 내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 자신을 헌신고자 하는 결단을 서원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무슨 투자를 해서 뭐 이번에 투자가 잘 되면은 11조가 아니라 10에 5조를 드리겠다. 이런 건 서원기도가 마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서원기도가 아니에요. 뭐 아이가 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면은 제가 뭐 교회를 하나 짓겠습니다. 이런 게 서원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런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서원기도란 이 거래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 반대급부로 뭔가를 도로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럼 만약에 뭐 아들이라는 걸 정말 내가 원했다. 내가 아들만은 뭐 목숨을 걸고 얻어야 되겠다고 아들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뭐 아들을 돌려드릴 수는 없죠. 다른 걸 드리겠다고 뭐 약속을 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꼭 뭐 서원 기도를 내야 아들을 주나요? 사라가 서원 기도했습니까? 아니 사라는 누가 찾아와가지고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줘도 피식 웃었어요. 그래서 웃었다는 바람에 이름이 아들 이름이 이삭이 되고 말았어요. 이차크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리브가가 뭐 아들이 20년 동안 안 생겼지만 서원 기도했나요? 안 했어요. 그럼 라헬은 무슨 서원 기도를 했습니까? 아들 하나 주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한나는 많은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쓴 여인들이 있지만 독특하게 그 짙은 불임의 시대, 어둠의 시대, 이 불임의 여인이 불임의 시대를 깨우는 상징적인 인물처럼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가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정말 생명이 짓밟히고 생명이 쓰러지는 시대를 맞게 돼요. 사사시대를 보면 그때 토막살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레위인 첩이 그냥 사지가 12등분 절단되어서 각 지파에게 보내지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암울한 시대에 생명이 생명 대접을 받지 못하고 생명이 무참하게 훼손되던 시대, 베냐민 지파 전체가 멸절할 뻔했던 끔찍한 시대, 그 시대에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생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한 여인, 생명을 갈망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한 여인은 아들을 갈망했지만 자녀를 갈망했지만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서원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서원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식은 누구 겁니까? 저와 여러분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닌데 누구의 생명을 도대체 우리는 우리 것처럼 여깁니까? 왜 우리는 자녀를 우리 것처럼 여기냔 말이죠. 사실 한나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 이상으로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생명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존재라는 것.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서원 기도를 했건 하지 않았건 모든 자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결단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아이를 낳지 않아서 정말 불행하게 비극적으로도 가장 지금 인구가 급감하고 그리고 자녀들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심지어 일본보다도 심각하게 지금 인구 절벽에 처하고 이런 시대에 여러분 이 지금 얼마나 지금 이게 한마디로 어두운 시대로 치닫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는 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방에 어린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보다도 더 정말 복받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중동을 가면 애들을 주렁주렁 끌고 다니고 라틴 아메리카 쪽을 가면 주렁주렁 아이들을 끌고 다니고 남미나 하다못해 뭐 아시아 저쪽을 가도 아이들을 끌고 다니는데 도대체 점점 아이를 볼 수 없는 이런 불임의 시대, 아니 난임의 시대, 아니 어쩌면 그냥 빔의 시대, 이런 시대로 접어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 가정이, 그리스도인들 젊은이가 결혼에 대한 꿈을 회복하고 자녀에 대한 비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고귀한 약속, 서원의 약속으로 우리가 살아낸다면 이 시대도 여전히 새로운 희망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뭐 자녀 놓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고 참 이게 얘기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만은 그러나 어쨌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자녀이건 그 자녀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내가 자녀 소유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그렇게 갖고자 했던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면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는 한나의 기도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기도는 구원을 노래하는 기도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찬양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제 모든 수치를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듯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은 찬양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나는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어두운 시대에 그 정말 어느 누구도 희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그 시대에 한나는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 엘가나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늘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내를 존중할 줄 아는 남편이에요. 아내가 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성막에 올라갈 때도 그냥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재물, 세 배나 많은 재물을 아내를 위해 준비할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남편이에요. 그런 집에서 어쨌건 한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길렀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한 시대를 밝히는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녀는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찬양하는 여인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기도를 하건 그 기도의 자리가 그냥 하나님에게 졸라대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도 기쁘죠. 그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더 기뻐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클라이맥스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 누구나 다 기쁩니다. 그러나 응답된 기도나 응답되지 않은 기도나 반드시 응답될 것임을 믿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한나의 기도의 클라이맥스예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은 곳에 처한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높이 있는 자를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자도 죽게 하실 수 있지만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훨씬 그 모습이 달라지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 한 여인의 얘기를 통해서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하도 기도를 하고 안, 서원 기도라고 안 지키니까 그냥 서원 기도 자체를 못하게 하세요. 헌맹세 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헌맹세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하늘로도 걸고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걸고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을 놓고도 맹세하지 말고 너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냥 옳은 것은 예,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 거기서 더 나가는 것은 다 악에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만큼 서원을 하고 그 약속들이 그냥 헌신짝처럼 다 버려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일평생 서원 기도 한번 드리지 않고 일생을 마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발설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태를 맞는 것보다도 그렇게 헌맹세 안 하는 게 좋다고 했지만 정말 사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하나님과 약속하고 나 혼자 그 약속을 소중하게 날마다 지켜내는 것을 보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약속이 오히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약속,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도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사람한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나는 뭐 일이 잘 되면 교회 뭐 헌금하기로 했어. 그런 남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헌신을 약속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신앙을 경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치 하박국이 노래했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찬양한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를 배워야 하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 서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대체 어떤 서원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느냐를 오늘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저희들 부르셔서 너희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시더니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제 일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서원이 올라오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서원이든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서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믿음의 길로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이거 뭐라 그러나 이거 하나 이렇게
목사님과
쳤어요 이제
보호막.
예, 네. 이제 서로 이게 이제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러니 제가 좀 더 세게 질문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목사님 그 오늘 그 한나가
이 조금 있으니까 약간 예. 뭐 이게 구치소에 면회온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기분이 좀 거석하네요.
제 뒤엔
그쪽이 꽃이... 감옥인지 이쪽이 감옥인지 아.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제 뒤엔 꽃이 있습니다.
감옥에도 꽃은 핍니다.
아. 네. 교회 친구 중에 부모님의 서원 기도로 억지로 신학교에 가는 친구를 보면서 부모 잘못 만나서 자유도 없고 참 안 됐다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도 한나의 서원 기도로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성전에서 살았는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서원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가요?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우리가 구약을 보면 뭐 아내나 또 아이가 서원을 했을 때 아버지가 들어보고 이건 아니다고 하면은 이제 서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한나 경우는 사실은 잉태하기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뭐 우리 이 시대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 서원하면은 다 되는 거냐?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나실인이라는 서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구별된 삶으로 이제 네. 드리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그걸 꼭 그런 식으로 신학교를 보낸다고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게 우선은 만인 제사장 시대고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이미 그런 서원을 했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졌다라는 그 정체성의 문제지 직업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신학교를 가야 한다, 너는 꼭 목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서원했다고 생각하면 저는 좀 좁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본인이 뭐 그렇게 원치 않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걸 하겠습니까? 자원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은 주님 안 받으세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본인은 뭐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할 수 없이 되어야 하나 보다고 생각하겠지만 기쁘게 가지 않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지 않은 길을 혼자 실험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조심스러워야 하고 또 부모님이 그런 서원을 했다면 아이가 결정적으로 본인 자기 자유의사대로 결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이런 서원을 드렸다. 결정하는 건 내 몫이다. 이렇게 해주는 게 뭐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자녀를 드리는 거는 신학교를 보내거나 혹은 이런 성직자 뭐 선교사로 보내거나 하는 다른 뭐 세상에 뭐 비즈니스를 하거나 무슨 문화를 하거나 이거는 주께 드리는 게 그러면 아닌 건가? 근데 목사님께서 그 만인 제사장서를 얘기하셨는데 네. 어떤 영역이든 어떤 뜻이든
그렇죠.
주의 뜻에 붙들려 살 수 있도록 드리는 게 주께 드리는 것인가?
아, 그럼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목회로 왔지만은 자기 개인적인 야망을 이렇게 추구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게 한두 군데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목사라는 그런 길로 갔건 아니면 세상 속 비즈니스라도 보면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몇몇 분들 계시지만은 얼마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업인으로서 정말 신실하게 모든 기업을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만들어가는 분이 계시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어떤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건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네. 아, 아까 그
아니 본인은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본인 아, 예. 얘기를 좀 하시죠. 뭐 당연히 그게 목사님 사모님 부모님께서
아, 예.
이 첫 아들은 드렸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릴 때는 뭐 그런 갈등이 없었냐 이거죠.
아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의대를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그 술을 맥주를 주시길래 교수님 무서워서 이제 한 잔 먹고 집에 이제 막 걸어 늦게 돌아다니 집에 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어머님이 제 바지를 다려주시면서 눈물 톡톡 흘리시면서 나는 너를 나신으로 드렸으니까 네가 술을 먹어야 되면 의대를 안 가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드린 것도 아닌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그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원하는 간절한 바람과 부모님의 기도 그런 게 저를 많이 지켜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모님 밑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오늘날 정말 좀 힘들었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목사님은 아드님이 둘이 있으신데 이제 저의 부모님하고는 달리 이제 이미 아들을 낳고 신앙을 가지게 되셨잖아요. 그 뒤로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저는 뭐 그 저희 자녀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양육이 되고 정말 말씀대로 사는 걸 놓고 기도하지 뭐 걔가 뭘 해라 말하라 그건 뭐 따로 기도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뭐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정말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만을 뭐 바라는 거지. 뭐 제가 뭐 걔들이 뭐 마음을 바꿔서 지금이라도 신학교를 가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뭐 그건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뭐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 또 그 네. 직장에 부르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은 또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기도, 이 질문들이 막 밀렸던 질문들이 와서 그런지 막 깁니다. 근데 이제 기도에 관련된 건데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께서 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 주시면서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데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사실 염려라는 게 2000년이나 전이나 지금이나 다들 비슷한데 돈 문제, 가정사, 앞으로의 진로 등등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내 기도를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실 텐데 믿음이 없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고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 고민을 들어주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커지는 것은 또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는데 굳이 하나님께 기도를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긴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을 정확히 좀 옮겨주셔야지 이렇게 산만하게 옮기시면 뭘 질문하는지를 이렇게
제가 또 이게 저 짧게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뭐 대충은 알겠어요. 네. 대충 알겠는데 다 그런 고민이 있죠. 근데 저는 첫째 기도는 대화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믿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그분께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의 수준만큼 구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믿음은 없으면서 그냥 큰 걸 구하면은 그 아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아이는 아이의 믿음에 맞는 걸 구하게 되어 있고 점점 크거나 믿음이 커지면 큰 믿음으로 구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뭘 그렇게 격식을 차리거나 남의 눈을 의식하거나 해서 구할 일이 아니라 늘 그냥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구하는 것이 저는 제일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 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건 지금 제자들에게 주로 하신 말씀이에요. 다 버리고 온 제자들한테 버리고 왔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러 따라온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이 말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데 그 기도 중에 많은 기도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기도 아니겠어요? 정말 뭐 아이들 당장 우유가 떨어져서 우유를 놓고 기도하면 그 다음날 우유 차가 와서 서고 하는 걸 경험하면서 그분은 평생 기도 응답이 되는 걸 다 경험한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고아원이라고 하는 어린 버려진 아이들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어떤 기도였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어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게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인가 내 이웃을 위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할 때 구하는 것도 좋은 기도의 훈련이죠. 한번 기도할 때 이게 마땅히 구할 만한 것인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인가? 그냥 내 필요만 생긴다면 그렇게 뭐 기도를 할 일이 아니라 한번 그것도 이제 기도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고비라고 생각을 해요.
한편은 주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오늘 우리가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라는 걸 통해서 교제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싶어서요.
그래서 기도를 뭐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제 교제형이고 하나는 이제 간구형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제형인 경우에는 뭘 그렇게 요구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참 무엇을 원하시는지 뜻하시는지 잠잠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고 또 읽은 성경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슨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기도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예. 몇 년간 남편을 전도하려 힘썼고 드디어 작년 겨울부터 교회에 같이 나가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 중 매번 정치적인 말씀을 하셔서 안 간다고 하네요. 유유. 어찌하면 좋을지 지혜를 주세요. 유유.
뭐 저는 그 안 가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아니 그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는 게 맞죠. 왜냐 말씀 들으러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정치적 견해를 얘기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그렇죠. 그건 뭐 그건 좌든 우든 그는 어느 쪽이든 위험한 일이고. 에, 그럴 바에 차라리 집에서 성경 한번 더 읽는 게 낫죠. 교회를 간 게 아니라 정당에 간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조심해야 되죠.
아, 목사님 여기서 그냥 끝내시면 오해해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게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진 자 부유한 자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가난한 자도 많아요. 절대로 예수님은 뭐 자기 시각에서 좌다 우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구원이란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이란 초월적인 문제예요. 항상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지 이 땅에서 뭐 잠깐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양식 있는 사람들도 식탁에서조차도 정치 얘기는 조심하는데 하물며 단에서 무슨 정치 얘기를 함부로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에게 입장을 넌지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조심스러운 일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정치적 입장이 전해지는 순간 한쪽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주님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늘 이렇게 주님이 어느 쪽도 다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듭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뭐 정당을 바꿨다고 거듭납니까? 아니에요. 정치적 입지만 바뀌었을 뿐이죠. 혁명하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까?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견해도 불구하고 그 모두가 다 죄인일 뿐이고 그리고 그 모든 죄인들이 다 구원에 이르러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그 늘 하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정치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순간 복음을 정치적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물을 범하게 된다.
복음을 진짜 좌우의 수준으로 진보나 보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건 정말 죄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니 나 개인적으로 어떤 입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정치적 활동을 하고 싶을 때는 목사 안 하면 되지. 교회 이름으로 왜 하냐고요. 교회를 왜 끌고 들어가 거기에. 근데 이건 어느 쪽이든지 자꾸 교회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받고 또 그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사람 수를 자꾸 표수로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표로 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건 뭐 교회 문제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뭐든 뭐 소그룹 리더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펴면은 그 깨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소그룹에서도 그런 정치적 얘기는 가능한 해서는 안 되는 얘기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 민족이 정말 마지막까지 제사장 민족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뭐 북녘당에 사실은 이게 참 신앙의 자유가 정말 되고 복음이 마음껏 선포되고 예를 들어서 그 땅에도 복음이 울려 퍼지고 예?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나 이 교회라는 조직을 하나의 무슨 이게 조직과 정치적 동력화해서 이걸 자꾸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그건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네.
아 안타까운. 그러나 굉장히 사랑이 담긴 질문인데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그때 저는 뭐 우리 인간에게 듣는 기능이 있고 또 치매 환자도 순간순간 어떤 그런 이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대담하게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어머님 손을 꼭 붙들고 영접하는 기도를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어머님 반응을 한번 어머님 이 말씀에 이렇게 예, 그 이렇게 뭐 아멘 하시면 응답하시면 손에 한번 좀 힘을 줘 보시죠. 그러면 기적같이 또 이렇게 어머님이 반응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지금 어머님이 이런 치매를 앓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적어도 영접할 때만은 정신이 이렇게 말짱해지기를 좀 이렇게 맑아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럴 때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아주 아주 공감하고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아이는 기다리는 중간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가서 달리다 쿰 살려주신 것처럼 치매에 걸린 상황을 판단하는 거는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다만 그분을 향해 역사하시는 주님은 전능하신 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뭐 진짜 실제 경험한 일이지만은 이제 그 완전히 이제 식물인간 상태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코마 상태에 들어갔을 때도 정말 기도, 영접 기도를 했더니 나중에 6개월 후에 깨어나셔서 그 영접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우리 시각으로만 정말 환자를 판단할 일이 아니고 정말 그때야말로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믿음으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서원하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뭐 본인이 고생하고 나중에 알려주세요.
혹시 이거
근데 어쩌면 하나님이 웃었을지도 몰라요. 네. 네가 무슨 일 뭘 하겠다고 지금 그런 약속을 하니. 우리 부모가 입장이 그렇잖아요. 애들이 말도 안 되는 약속 하잖아요. 아빠 내가 뭐 집을 사줄게. 아이고 네 집이나 살아.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나 성전 지어드리고 싶어요. 네가 내 집을 지어. 내가 내 집을 지어주마. 우리 아버지는 위대하신 분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애교 떨고 재롱 떠는 것도 너무 그렇게 부담스러워할 건 없어요.
이게 조금 뭐 좀 연관이 있는 거기도 한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1,000번째 헌금, 건축 헌금 등 교회 요구에 따라 헌금 서원을 해왔습니다. 이 서원에 대한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걸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뭐 뭘 하겠다고?
그러니까 해왔는데 그게 이제 버겁다는 뜻 같아요. 이 서원에 대한 걸림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 그러면 하는. 솔직하게 말씀해야 돼요. 주님 전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렇게 해야 되죠. 저는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는 분이지 뭐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두려워서 약속도 안 되는 일인데 두려워서 계속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거 중간에 뭘 하면 어떻게 되나 뭐 그렇지 않아요.
아니 흔히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10배로 뭐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하는 그것 때문에 어떤 서원을 하고 헌금을 하는 거는 사랑의 고백이라기보다는 투자와 같은 거가 되기 때문에
그건 뭐 노름이에요 뭐예요. 안 되죠. 네. 그건 뭐 이 뭐 얼마 드릴 테니까 얼마 돌려주세요. 뭐 그런 분도 계세요. 뭐 꼭 10배를 돌려주신다고 그냥 간증도 하는 분도 보았는데 그래서 뭐 이게 헌금을 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 다른 사람한테 헌금 크게 지르세요. 뭐 다 돌려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정말 저는 그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사실은 그런 분도 계시고 실제도 그런 뭐 일이 일어나니까 하는데 그건 아휴 이게 사탄이 들어줬나 그렇게 싶기도 하고 그래요.
서원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지 그걸 조건 삼아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는 그 그런 게 아니다.
리빙스턴인가요? 그 선교사로 갈 때 헌금통이 도는데 그냥 네. 헌금통에 덜렁이 애가 올라가서 앉은 거예요. 나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는 뭐 아프리카로 간 거죠. 그런 서원기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를 드리겠다. 그보다도 더 큰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나의 일부를 드리겠다. 하나님 그거 가지고 내고가 됩니까? 하나님 제 집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뭐 아나니아 삽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늘 하나님은 뭘 부족해서 우리의 서원을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께서 우리가 함께 동역할 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고 그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권념하셨다,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언젠가 목사님께서 그 헌금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때 헌금이란 우리가 갖고 우리에게 소유로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훈련과 같다. 그걸 주께 드림으로 인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고백이라는 말씀.
그렇죠. 예. 저는 뭐 고난 자체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고난,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내 거 아닌 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데서 생기는 과정들이에요.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여기는데 사실은 원래 내 것이란 하나도 없어요. 그 빨리 깨달으면 고난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은 내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내 것이 내 것 아님을 깨달아가는 그런 그 과정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것 아닌 것을 깨닫게 하는 모든 과정 전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가는 게 가장 빨리 졸업하는 길이에요. 아무것도 의지할 바 없고 아무것도 내가 더 그 구할 바가 없는 곳에 가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게 될 때 우리는 진실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아, 두 가지 질문 오늘 드리고 네.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머님을 위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평생 아들과 당신만을 위해 사셨으면서 요구는 딸에게만 합니다. 심지어 아들과 당신을 위해 딸의 앞길조차 막은 어머니를 위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제가 예수 믿는 게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유유, 울 어머니 권사님이십니다.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권사로 통합니다. 유유.
근데 저는 이 따님이 정말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뭐 어머니 기도만이 아니라 모든 기도가 다 막혀서 어떤 것도 기도에 이를 수가 없는데 문제는 그런 어머니고 그런 뭐 저기 남동생이든 오빠든 그런 관계지만 그러나 내 가족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그 부모조차도 불쌍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교인이 아닐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저렇게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늘 기도는 그 기도밖에 안 하고 그래서 그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가족 가운데서 그 자라지 않는 신앙 내지는 빗나간 신앙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머님이 정말 성령 세례 받게 해주세요. 저 어머니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래서 같이 바뀌지 않으면 가족 전체가 불행하죠.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참된 신앙에 이르지 못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건 마치 천국 문까지는 갔는데 정작 문을 열고 못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님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알면 그 어머니가 뭐 밉다기보다도 그런 어머니가 불쌍해야 돼요. 그럼 불쌍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한국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좀 잘못 표현하면 저는 뭐 미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죄송하지만 그래서 한국인 이 교회는 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독교인화 아니면 재기독교인화 저는 그걸 리크리스천아이즈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가장 필요한 곳이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안 다 그냥 천국 가는 줄 안심하고 있지만은 정말 문턱까지 가기만 할 뿐 못 들어갈 사람이 수도 없는데 이분들이 참된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게 사실 이 시대 지금 교회가 하고 있어야 되는 일이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지금 어머니 얘기를 하셔서 제가 뭐 이해가 좀 빗나갔지만 그 어머니가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만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적인 우위에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늘 또 가르쳐요. 이러니 사람 참 이게 답답하게 한량 없죠. 그렇지만 어떻겠어요. 본인이 그리스도를 깊이 만났으면은 그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우리 어머니도 우리 오빠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상대가 바뀌거나 또 환경이 바뀌길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기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먼저 바뀌게 되는데 내가 먼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그것이 상대와 상황이 바뀌게 되는 열쇠와 같은 변화가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11살짜리 된 아들의 질문을 전해줬는데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11살 된 아들이 질문합니다. 믿음이 쇠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11살입니다.
믿음이 있기나 해? 그렇게. 아니, 좋은 믿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 믿음이 지금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뭐 정말 원론적인 답이어서 그 아이한테 미안하지만은 성경을 소리내서 더 크게 읽으세요. 매일 좀 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이럴 때는 성경을 큰 소리로 자주 읽는 것보다도 더 신앙이 좋아지는 길 없어요.
저는 그 목사님 지금 주신 답이 이렇게 들려요. 뭔가 특별한 지름길 혹은 한꺼번에 탁 해결이 되는 묘약은 없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평생토록 같이 하나님과 걸어가는 동행과 같은 삶과 같은 거니까 늘 삶에는 이렇게 부침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그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버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많은 영적인 거인들의 실패담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실패는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그게 나만의 특별한 잘못이 아닌 그런 거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투명하게 뵈니까 좋긴 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을 네.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는데 살다 보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섭섭할 때도 많고 왜 나는 이걸 안 주시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가 인생의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향한 역사였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 어려움에 눈을 두고 괴로워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 대신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의 눈을 두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나가는 주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약한 것으로 부족한 것으로 구해도 완전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약하고 힘들 때 우리의 욕심에 넘어질 때 우리를 가르쳐 바로 세워주시어 끝까지 이 믿음의 길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기도와 감사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